고린도후서 23번 메시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으로부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감. 첫 번째.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의 모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모형은 여러 방면으로 계시됩니다. 첫째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바울은 1장 9절에서 이러한 면을 언급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방면에 관련된 것은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문제입니다. 1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단일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리라고 선포하며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시라고 선포하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예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뿌리기 위해 접붙여지고 기름 부음 받고 인침 받고 포로되고 인도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1장 21절부터 22절에서와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모형의 세 번째 방면을 보여줍니다. 이 방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주는 영으로 산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알파벳 대신 그리스도의 능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형의 네 번째 방면은 새 언약의 영광을 비춤의 면이고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보게 될 다섯 번째 방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으로부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한 방면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모형인 바울의 이러한 면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그들 자신을 의뢰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적으로 부활의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적붙여져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적붙여진 자들로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고 인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안에서 행진하는 포로들로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뿌렸습니다. 사실상 사도의 사역 여행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산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하늘에 속한 알파벳인 그리스도의 능함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쓰는 데 사용된 잉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주는 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새겼으며 이런 방법으로 잉크인 그 영으로 산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영화롭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비춰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꽃핌, 즉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비춰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빛남과 그러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변화. 매일매일 심지어 매 시간마다 그들은 또한 그와 같은 형상, 즉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부터이니라. 이 변화는 영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으로부터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3장 18절에서 곧으로 번역된 단어는 즉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으로부터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주 영으로부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모형은 매일의 변화의 방면을 포함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변화받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진 대사의 과정. 변화되다라는 단어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헬라어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어떤 번역본들은 변화되다라는 단어 대신에 바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부적당하며 헬라어 원어에 대한 빈약한 상당어입니다. 흠정역은 이 헬라어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변화되다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바뀌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뀜과 변화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신진대사 없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이 없이도 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성분이 생명체에 공급됩니다. 이 새로운 성분이 옛 성분을 대체하고 옛 성분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진대사의 과정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남에 따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명체 안에서 창조되어 옛 성분을 대체하고 옛 성분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진대사는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성분의 공급이고, 둘째는 옛 성분을 새로운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셋째는 새로운 어떤 것이 산출되도록 옛 성분을 버리고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소화와 동화는 신진대사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음식을 우리의 위 속에 넣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이 신진대사로 소화되어 새로운 성분이 옛 성분을 대체하며 그 다음 우리 속으로 공급되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강건해집니다. 또한 적당한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병을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치료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의사가 준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 자체에 합당한 기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치료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가 신진대사의 과정이며 신진대사적인 바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영적인 신진대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단어들을 선택하는데 쏟은 바울의 배려를 높이 평가합니다. 훌륭한 저자인 바울은 항상 단어들을 선택하는데 세밀했습니다. 3장 18절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영어로 변화된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를 골랐습니다. 주의 영광. 우리는 변화가 신진대사를 포함하고 신진대사는 옛것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성분의 공급을 포함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관념 가운데서 우리로 변화되도록 공급하는 새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인식에 따르면 이 새 성분은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즉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며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신 분인 주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모든 풍성을 포함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더해진 새로운 성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의 고기가 아니라 고기 중에서도 뛰어난 부분입니다. 변화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공급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공급을 받을 때 그 공급은 우리 안에 옛 성분을 대체하며 옛 성분을 내보내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포들과 조직들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것과 같이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것이 3장 18절에 있는 변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으로부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 영으로부터 주 영에. 수년 동안 나는 3장 18절에서 사용된 영광으로부터 영광에라는 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살펴보았지만 나는 만족할 만한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영광은 무엇이며 영광으로부터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주 영에서 주 영으로를 의미합니다. 주 영에 더한 주 영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공급이신 주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 존재 안에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영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먹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닭고기를 많이 먹는 가정에 머물도록 초대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매일 그들은 닭고기가 포함된 식사를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먹음으로써 닭고기에 닭고기가 더해집니다. 결국 많은 닭고기를 먹음으로써 당신은 닭의 성분으로 조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분이 당신의 조직과 세포에 스며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육체는 내적으로 닭의 성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늘에 속한 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에서 주 영으로입니다. 변화의 관증.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부모들이 그들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주어진 후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한 것을 주목하고 그들을 읽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결국에는 몇몇 부모들이 이렇게 간증하며 말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딸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우리를 방문하러 왔을 때 우리는 그 애에게서 뭔가 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애가 우리를 보러 올 때마다 점점 더 생활의 변화가 커졌으며 결국 그 애가 몇 번 더 우리를 방문한 후 우리는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설득되었고 지금 우리는 우리 딸 안에 쓰여진 그리스도를 읽었음을 집회 가운데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들의 부모들이 합당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바뀐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딸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애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에서 주 영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앞에 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8절에서의 영광이 부활 안에서 꽃이 핀 그리스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활짝 핀 카네이션 꽃을 언급함으로써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꽃핌입니다. 꽃핀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가 곧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영광은 매일매일 우리의 공급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에 의한 외적인 행위의 개선을 훨씬 능가하는 이유입니다. 구리와 금, 공자는 윤리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구리에 비유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성경의 계시는 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리도 겉모양으로는 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물을 섞는 것처럼 구리를 금에 혼합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에 온 어떤 선교사들은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교사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공자의 책에 쓰여진 것들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인들에게는 공자의 글들이 있는데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선교사들이 윤리를 가르치러 중국에 가야 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여자의 3종 지덕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둘째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다음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순종에 관하여 성경보다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순종에 관하여 얼마나 말했는가를 주의하지 않고 순종의 본질을 관심합니다. 그것이 구리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금의 순종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가르친 순종은 금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가르친 3종 지덕은 구리입니다. 당신은 금의 순종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구리의 순종을 좋아합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 금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나는 공자의 글을 매우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이 금으로 충만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나는 금을 더욱더 많이 얻기 원하고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윤리적인 가르침의 구리는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외적인 방법으로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다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리를 닦도록 돕고 그것을 더 반짝이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리를 금으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을수록 우리의 구리는 더욱 금으로 대치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은 구리와 금의 혼합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25%가 금이고 75%가 구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와 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점점 구리의 비율은 감소되고 금의 비율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은 구리를 대체하고 구리를 제하기 위해 우리 안에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의 예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는 행실이 좋고 착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종과 순종이 구리입니까? 금입니까? 그것이 단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까? 혹은 내주하는 그 영으로 살기 위해 거듭난 영을 사용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자신의 선행이나 복종이나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구리 소년입니다. 그의 복종과 순종과 심지어 그의 사랑까지도 모두 구리입니다. 이 구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는 선할지 모르나 영광은 아닙니다. 변화를 체험함. 우리의 행위가 구리이고 금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께 가서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일지라도 그것은 빛나는 구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금이십니다. 나 자신과 금이신 당신을 비교할 때 나는 나의 구리의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속한 복종과 순종과 사랑은 싫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의 복종이 되셔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나의 순종과 사랑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만약 당신이 내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길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리를 당신의 금으로 바꾸소서. 그런 다음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부름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점차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점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종과 순종과 사랑에서 다른 점을 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복종하지만 이 복종은 본질상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행위는 구리였지만 이제는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빛나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구리와 금의 차이점을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구리에서 구리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금에서 금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너는 아직 구리와 금의 혼합물이다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구리는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고 금은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의미. 우리 모두는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그리스도가 증가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감소하도록 우리의 어떠함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옛 성분은 사라지고 영광이시여 꽃핀 그리스도, 즉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연적인 성분을 대체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이 감소되고 그리스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단지 책을 읽음으로써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은 어떤 책도 영광에서 영광으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도록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교회 생활 안에서의 나의 체험과 나의 관찰로부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20년 전에는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바울의 표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의 영광이 꽃핀 그리스도, 즉 부활 안의 그리스도임을 봅니다. 더욱이 영광이신 이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체험과 관찰로부터 나는 3장 18절에서의 영광은 실제로 생명주는 영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주는 영 안에서 더 많이 살고 행할수록 더 많은 영광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영광을 삽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주 영에서 주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활의 모형이었고 또한 이것은 그의 체험이었습니다.